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 마음 찬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엄지아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아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우리가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단순히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또 욕심과 사랑,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건 우리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솔로몬 왕이 한 재판을 맡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묵상해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이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처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되었고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증인도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둘의 말만 서로 다를 뿐인데요.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진짜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인데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죠.
맞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왕 앞에서 계속 서로의 주장만 반복합니다. 한 사람은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이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요.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집니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자고 하지만 산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포기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바로 판결을 내리죠. 열왕기상 3장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들을 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결국 진짜 어머니가 밝혀졌네요.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람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판단의 순간을 만납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서의 선택, 무엇이 옳은지 분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지혜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려 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못하네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불편한 사실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왕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창기라는 점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솔로몬의 지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는데요. 어쩌면 먼저 고민할 질문들은 창기들의 문제를 왕이 재판해 주어야 하는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는 또 듣는 마음이 있었네요.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높은 곳에 머무는 거룩함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죄인들을 품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여인 사이에서 판결하던 솔로몬과 겹치는 듯하죠. 예수님은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죄인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결국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짜 사랑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화차.
예, 화차.
예, 우리의 감정의 화차로 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말씀과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화차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예,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지만 집에 들어가서 동생과의 또 전화통화 속에서 예, 감정이 또 치솟기도 하고 네. 참 저의 감정의 화차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아, 화차 다음에는 바로 객차가 아니고요. 화차 다음 기차도 있는데 회의기차.
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차. 말씀을 따라가도 네. 네, 말씀을 앞세워도 연약해서 쓰러져요. 그래서 네. 그다음엔 회계차.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고 가면 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동생이 왜 그럴까요?
아,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살펴보죠.
네, 첫 번째 근거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네.
영생의 주인,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근거로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서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시며 도장, 인침을 찍어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뭐 근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신을 잘 갖고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방금 전 앞서 말했던 그 네. 모든 내용들을 참고하여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나와 같은 영생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들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성경적 진리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네.
우리 안에 의심이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네.
또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는 그렇다라고 솔직히 주님께 아뢰며
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의로움을 인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한 참된 회개와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9문 60문은 의롭다 하심의 교리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살펴볼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네,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란 무엇인가? 둘째로는 의에는 몇 종류의 의가 있는가? 세 번째로 네. 의는 어떤 점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과 다른가? 넷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는 과연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 외부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의가 되는가? 여섯 번째로 그 의의는 왜 우리의 것이 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제, 의의가 뭐냐를 살펴봤어요. 뭐죠?
네, 의란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또는 네,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의란 법의 성취이고 또한 법에 순응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율법을 성취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의 의를 창조되지 않은 의 또는 이제 창조된 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봤을 때 또 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창조되지 않은 의란 뭐예요? 하나님 자신. 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그분은 의로운 거죠. 창조된 의란 뭐냐 그러면 이 창조되지 않은 그 의, 하나님이죠. 그 의가 이성적인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성이 있는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내는 어떤 효과들이에요.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피조물에 관한 한 우리들 또 천사들에 관한 한 의가 뭐냐? 의는 이성적 피조물들에 관련된 법들을 이제 성취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내는 것이에요. 해내. 그래서 해내면 의, 못해내면 지난주에 말했지만 불의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성적 피조물들의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법들이 있어요. 네. 그걸 순응하는 거예요. 그대로 묵묵히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싫어 그러면 불의 이렇게 의를 정의 내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지난주 내용은 배운 내용을 살펴봤고 59문 60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9문 질문.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네, 60문.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 질문.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입니다.
네. 자, 지난주 이제 60문, 59문 60문의 첫 번째 주제, 의는 무엇입니까?를 살펴봤고, 오늘, 새로운 주의, 새로운 주제는 두 번째예요. 의는 몇 종류나 되는가죠. 자, 앞에서 사무엘 형제께서 뭐 말하기도 했는데요. 의를 분류한다고 하면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네,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인 창조되지 않은 의.
그렇죠.
그리고 이성적 피조물들에 속한 의인 창조된 의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천사나 사람들에게 속한 의, 그렇게 창조되지 않은, 창조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둘 중 이성적 피조물들에 속한 의인, 창조된 의인은 율법적인 의이기도 하면서 복음적인 의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율법적인 의란 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요.
또한 율법의 성취에 그 사람의 순종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율법적인 의예요. 또?
네. 또 의롭다고 선언되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율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네, 아무튼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을 다 지켜서 갖게 된 의. 네, 그게 이제 율법적인 의입니다. 타락 이전 아담의 의가 바로 그런 율법적인 의였어요. 그때 아담은 의로웠죠. 죄를 안 졌으니까. 그런데 그 의를 어떤 의라고 하냐면 율법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의죠. 또 타락 이전 아담 말고 천사들의 의 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때 그분의 의가 바로 율법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타락 이전 아담,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함. 네, 그게 다 이제 율법적인 의예요. 자, 그런데 창조된 의는 또 한 종류의 의가 있다 그랬죠?
네. 네,
뭐예요? 복음적 의. 자, 그러면 이 복음적 의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분이 율법을 성취하고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그러한 의를 복음적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창조된 의는 이렇게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 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적인 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사무령제님이 말하기도 했지만 율법적인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나 형벌을 통해서 이행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요구를 해요.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그럼 형벌 받아야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순종으로 이행되는 의, 이 율법적인 의 중에서 이 의는 보편적인 의와 특수한 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알려진 의, 그리고 그렇지 않은 특수한 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수한 의는 요리 문답에서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보편적인 의만 살펴보죠.
목사님, 보편적 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율법들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편적 의는?
네, 완전한 의와 불완전한 의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의란 뭘까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완전한 의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율법들에 대해 내적으로 순종하고 외적으로는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자, 그럼 불완전한 의란 뭐겠어요?
그 완전한 의에 반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건들을 다 준수하지 않는 것 또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한마디로 이제 바리새인들.
네.
이제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불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의를 한마디로 하면 율법 준수를 이제 막 시작한 상태? 율법 준수의 초보, 어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불완전한 의, 지금 말한 이것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계속 잘해가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그런데 이건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하나는 철학적인 의가 있고, 하나는 기독교적인 의입니다. 먼저 철학적인 의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덕에 대해 조금은 불완전하면서도 명확하지 않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올바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뜻과 마음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명확히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또 그게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좋은 일이니까 효도하는 것. 그게 바로 불완전한 의 중에서 철학적인 의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철학적인 의예요. 그러면서도 그 철학적인 의는 늘 공경하나요? 부모님이 뭐 하라 그러면 어떤 땐 좋은데 어떤 땐 또 싫어가지고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완전한 의예요. 네. 자, 그럼 이 불완전한 의에는 기독교적인 의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의는 뭘까요? 일단 이 기독교적인 의는 중생 또는 하나님의 신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철학적인 의보다는 더 탁월하고 완전한 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중생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중생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따라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순수한 열심으로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 그러면서도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니까 불완전한 의인데 철학적인 의인은 아니고 기독교적인 의입니다. 자, 이렇게 철학적인 의와 기독교적인 의 이 둘이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의가 철학적인 의에 비해서 훨씬 더, 아니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완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믿음에 대해서 역사적 믿음, 뭐 일시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배웠었어요.
네, 말씀하신 이 기독교적인 의는 중생한 자들에게 속한 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그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 세 가지는 쓸모없었고 뒤에 있는 믿음이 쓸모있었,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이었죠. 아마 네. 헤델베르크 요리문다 21문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의, 이 기독교적 의, 그러나 또 불완전한 의, 그러면서도 피조물에게 속한 창조된 의인 겁니다. 이렇게 의를 쭉 나눠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해서, 의가 뭐지, 또 의는 뭐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쭉 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마쳤네요. 세 번째 주제, 60문의 의와 칭의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야 뭐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율법에 일치하는 것, 율법을 성취하는 것,
네.
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일 테고요.
뭐 배웠으니까.
네, 칭의란 그러면 뭐죠?
네, 칭의란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특정한 뭐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 의의를 말합니다. 의의를 이렇게 베풀어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의랑 칭의, 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린 시절 밖에서 놀다 보면 뭐 손이랑 얼굴이 더러워지죠?
네.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물이랑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럼 어때요? 얼굴이랑 손이 아주 깨끗하게 되죠?
네.
자, 얼굴이 깨끗한 것,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한 것,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요.
깨끗한 것은 얼굴이랑 손일 것일 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과 비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형체와 그것을 또 어떤 대상물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서로 다르죠. 비누와 물, 이것과 또 우리의 얼굴과 손, 이 둘은 서로 다르죠. 뭐 흰색과 희게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의와 칭의, 이 둘도 그렇게 다릅니다. 자, 앞에서 의를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 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칭의도 그렇게 율법적인 칭의와 복음적인 칭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적인 칭의란 하나님과 율법에 일치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할 때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그것,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의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복음적 칭의란 뭘까요?
말 그대로 복음적 의를 적용하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를 전가시키고 적용하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율법적인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반면 복음적 칭의는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복음적 칭의는 의나 또는 의의 어떤 특질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다 뭘 네. 집어넣어가지고 의롭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 칭의는 다른 이의 의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면하는 것, 뭐 용서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서 너 죄인 아니야. 죄로부터 자유해도 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뭐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칭의란 죄사함과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네.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이 죄인 아니야. 딴 사람이 벌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한 잘못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병도 깨져 있고 어지럽혀져 있고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받았어. 오, 나는 대단히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 훌륭하긴 하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 순간 모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천사처럼 사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서 로마서에 어떤 말씀을 하는데 이 칭의와 관련해 시편을 먼저 읽어보죠. 시편 32편 1절과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시편 구절을 로마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인용해요. 뭐라고 하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아멘. 시편 32편 2절에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예. 칭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렇게 당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너 죄인 아니야 그렇게 당하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선포하시는 거죠. 이 칭의를 로마서에 와서 뭐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칭의란 죄사함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의롭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칭의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로워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시편 143편 2절을 볼까요?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의와 관련해 결국 어떤 결론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고유한 의, 인간의 의로는 아무도 사면을 받거나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뭐가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의롭네. 그리고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의롭네 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주제, 의와 칭의가 서로 어떻게 다르냐와 관련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령님 읽어주실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율법에 일치한다.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율법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입니다.
네, 뭐 사실 이건 반론이라기보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보죠. 자, 먼저 의롭다 하는 것이란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오늘 앞에서 배운 대로라면
네.
그 대상자, 자신의 것이라고 불리는 의, 고유한
예.
의, 주입된 의,
또는
율법적인 의로나
네.
아니면 다른 이의 의, 전가된 의, 믿음의 의, 복음의 의, 즉 우리에게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의로서 율법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든 아니면 복음적 의로 다른 분의 의를 내가 이렇게 전가되든 아무튼 그 두 가지 뭐 둘 중에 하나 그걸 의롭다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반론의 뒷부분. 그러므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율법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자, 예.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의로운 자는 율법에 일치한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에 일치하는 데 있는 이것도 맞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율법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우는데 네. 우리의 의나 칭의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나 칭의 그것들은 죄인인 우리를 금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바로 그 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내 생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해주거나 또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해줄 그런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고 60문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혹시 나누고 싶은 것 아니면 네, 묻고 싶은 것 있으면 나눠보실까요?
네, 참 살아가면서 의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보기에 남들보다 내가 좀 옳게 살고 이러한 영역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참된 의를 갈망해야 될 텐데 우리의 죄악된 습성은 너무나도 강해서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어쩌면 복음적인 의, 우리 그리스도의 그 칭의와 은혜로우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 하심을 배우면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렇게 더 잘 알아가면서 제가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사항은 뭐냐면 이 세상의 법,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뭐 돈을 많이 벌었든 뭐 유명해졌든 성공했든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죄를 지은 자의 실제 상태죠. 실존이죠. 그러면 늘 불안하니까 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긴 해도 삶이 이제 힘든 거죠. 그것 하나로 오히려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도 죄를 안 지으면 우리의 전체는 불편하긴 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걸 나라의 법이나 또 나라에서 불의한 상태도 이런데 나라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떨까? 단순히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 그리고 뭐 하나님의 어떤 불의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없으니까 또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무감각하게 지내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게 가장 해결해야 될 다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다루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잘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일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지 못할 내용도 아니에요. 근거가 너무 다양하고 많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실패하기는 하나 어떻게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두 번째 화차 뒤에 있는 안 되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된 평안을 누릴 것인가. 이 고민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고민인 거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주손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